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서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베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났더라. 아멘. 여러분이 갓난 아이가 가정에 태어나면 큰 경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기가 병원에서 집으로 나오는 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은 엄마는 부석부석하지만 너무 좋아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얘가 누구 닮은 것 같으냐 그거죠. 아이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 아이 보니까 코는 어쩌면 당신 그대로 닮았고 눈은 나갔지 않아? 그럽니다. 이 아이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코는 당신 그대로 닮았지만은 눈은 나같이 잘 이렇게 빼닮았는데 귀는 누구를 닮았을까? 시부모님은 뒤에서 좋아서 있다가 이 젊은이들이 자기만 닮았다고 그러니까 섭섭하시거든요. 그래서 눈치 빠른 며느리가 얼른 알아차리고 아버님, 아 이마는 아버님 이마를 닮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 두 귀를 좀 보세요. 두툼한 이 귓볼을 보니까 어머님을 꼭 빼 닮았어요. 보세요. 그러면은 약간은 기분 안 좋을 뻔했던데 시부모님의 입에서도 아주 그냥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지요. 어른들이 야, 이 애들은 크면서 몇 번 바뀌는지 모른다 말을 하지만은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야, 이 녀석 정말 날 닮은 것 같아. 그러시면서 시아버지 그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뭘 닮기를 원하셨습니까? 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뭘 닮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뭐 눈이나 코 같은 외모가 날 닮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과 태도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절대로 이 눈만큼은 날 닮으면 안 된다. 이 아버지처럼 이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는 자녀들이 다 날 닮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21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위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또 아래로 우리 자녀들, 손자들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 관계에서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닮아야 될 한 가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창세기 21장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하에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창세기 26장에 이 말씀은 요 앞장에서도 내가 좀 읽었던 그런 말씀 같은데 하고 우리가 착각하리만큼 아주 비슷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26장의 비슷한 얘기는 이삭 때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그 내용은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뭐가 같으냐고 하면은 우선 첫째는 그 지역의 왕과 군대 장관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오게 됐는데 그 찾아온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비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들이 찾아왔지만 아브라함이 죽고 난 그 다음 그 아들 족장 이삭에게도 찾아왔다고 하는 이 점에서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21장 22절 말씀 앞부분에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죠. 나중에 26장으로 가보시게 되면 26절에 이렇게 이삭을 찾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21장의 내용과 26장의 내용은 사실 그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과 비골이 나중에 이 이삭을 찾아온 사람과 똑같은 이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동일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동명이인이라도 되는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확인하던 중에 새로운 것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비멜렉과 이 비골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느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은 왕이라고 하는 직책 혹은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좀 쉬운 말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남북회담 때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 지도자 수령 아바의 동무가 말이야. 만약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까지 말을 했던 이 여러 가지 수식어를 보시게 되면요 참 길고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자세히 몰라가지고 보고서 읽었는데 읽고 난 다음에도 혹시 순서가 안 바뀌었는지 헷갈리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사람 이름만 말만 하게 되면은 다 아는 그것이 있잖아요. 김일성이가 말이야, 김정은이가 말이지, 그 어린 것이 말이야, 이러면 다 통하지 않습니까? 여기 김일성,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름, 그건 사람 이름이지만은 그 직책 속에, 그 이름 속에 직책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애굽의 모든 왕을 뭐라고 부르지요? 파라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파라오, 바로왕,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과 비골이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그 지역의 왕과 군대 장관을 의미하는 말이고 또 뒤에 나오는 창세기 26장에 가보시게 되면 이삭을 찾아온 그 사람도 아비멜렉과 비골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이지만은 하나의 직책을 의미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이름이라고 보면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참 희박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건의 시간적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1장에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비멜렉도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이 아들인지 손자인지 모르지만은 아비멜렉의 후손이 되는 어떤 후손이 아비멜렉이 돼가지고 26장에 와서는 이삭을 찾아오게 되었다 하는 이런 얘기지요. 어쨌든 그 지역의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왔다고 하는 이 점이 똑같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창세기 21장과 26장이 같은 것은요. 그 사람들이 찾아온 목적이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올 때도 뭐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삭을 찾아올 때도 평화협정을 맺어서 서로가 다 잘 지내자고 그래서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그 아비멜렉이 그 블레셋 지역의 족장처럼 보이는데 그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런즉 너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원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맹세하리라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블레셋에 들어와서 땅을 파고 우물을 만들고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비멜렉의 수하의 사람들이 블레셋 땅은 우리 땅이니까 우물도 우리 것이다. 또 이제 이 아브라함 쪽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우물을 팠으니 우리 것이지 너희 것들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많은 분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보통 족장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수하에는 식솔도 대단히 많이 있고 그 가정을 지키고 있는 가병들, 그 목자들도 수백 명이나 있고 뭐 가축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가족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대단한 족속이 아닐 수 없거든요. 그때야 식솔이 많은 것이 큰 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결국 이 지역의 왕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우리 아랫사람들이 다툰 것 같은데 서로 손해를 끼치지 말고 잘 지내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6절과 27절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가 바뀌어집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했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서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는 31절 말씀이에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지요.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여러분 이제 이게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과 함께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26장에 가보시게 되면 이삭과도 똑같은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 26장 28절이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그 다음에도 읽어보시게 되면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은 것처럼 이삭과 그들과 함께 계약을 맺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이 두 번째 공통된 점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21장과 26장의 공통점은요 정말 아름다운 거죠. 찾아온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2절 후반부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찾아온 아비멜렉과 비골은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많이들 만나고 있는데 그 세상에서 만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무리 봐도 선생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군요.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준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26장에 가보시게 되면 거기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함께 하심을 보고 아니까 당신과 함께 약속을 하고 싶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 사람이 이 이삭에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 때 21장의 말씀이 그 아들 때 26장의 말씀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두 사건의 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 21장에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는 여러분 제가 한 3주 지난 5월 달에 몇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삭이 젖을 때고 잔치를 열고 그러는 동안에 또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이 집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 끝머리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삭이 젖을 때고 얼마 안 됐을 때일 거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지만은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냈다. 그래서 그들이 평안히 갔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삭이 아비멜렉과 이 비골을 배웅한 것, 그리고 그 다음 22장에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청년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나간 것, 이 전후가 아니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대략 120세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20대 청년입니다. 이거 창세기 21장과 22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창세기 26장은 시간이 얼마나 흐른 뒤였을까? 여러분 2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말렉에게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얘기는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벌써 세상을 떠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지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미 175세에 돌아가신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고생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삭이 족장으로 지나는 이 시간에도 흉년이 들어서 이 흉년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삭이 그 방법을 찾는 이야기가 26장 1절에 된다는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시간적 계산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사셨어요. 그러면은 21장과 여기 26장 사이에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볼 때에 최소한 65년 혹은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삭이 살던 곳에 흉년이 임한 거니까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흉년이 임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저 편의상 쉽게 아브라함이 세상 떠나고 한 10년 지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습니까? 85세쯤 된 겁니다. 그러니까 21장에 한 5살쯤 되어오는 이 이삭이 26장에서는 85세로 나타나게 되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한 80년이 흘렀다는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뭐 26장의 이삭의 나이가 한 20년쯤 젊게 65세라고 가정을 해도 21장에서부터는 벌써 6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0년 혹은 80년 전에 아버지께 일어났던 그 사건이, 그 과거의 일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여러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반세기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아비멜렉과 비골이 이삭을 찾아왔던 아비멜렉과 비골하고는 동일한 인물이 아닐 거라는 설명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과 비골도 사실은 아브라함처럼 죽고 난 다음이고 또 그들의 후대가 아비멜렉이 되고 비골이 돼가지고 다르게 말하면 왕이 되고 군대 장관이 돼서 지금 이삭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었던 아름다운 일이 반세기가 지난 다음 아들에게도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여러분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하는 동안에 우리 젊은 친구가 들어오는 것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그에게도 아주 귀중한 말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아비멜렉과 비골이 블레셋 지역의 왕이고 군대 장관인데 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까요?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폐가 망신하고 형편없이 아직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같이 잘 지내자고 했을까요? 그러기는커녕 아주 무시하고 자기들 땅에서 쫓아낼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하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평화를 구하면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뿐만이 아닙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큰 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보세요. 아버지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아들도 아버지처럼 복받은 사람이 됐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어야 되는 축복이 아니겠냐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축복이 기필코 있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와서 하는 행동을 보세요. 멱살 잡고 싸우자고 왔던 게 아니잖아요. 머리를 숙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요, 지금.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아이고 하나님을 잘 믿더니 정말 당신은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줄 뿐만이 아니라 여러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내 자녀 손들도 그런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바라기는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 성도들 가정에도 앞으로 대대손손 이러한 일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런 복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우리는 경외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먼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아이고, 할아버지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아주 신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믿더니만 그 후손들이 저렇게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 손자도 저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믿음 생활 잘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할머니 때는 참 기도도 많이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잘 믿으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하게 됐는데 그 후손이라고 와 있는 사람들이 다 술 마시고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거기 와서 떡하니 앉아있는 겁니다. 할머니 장례식에 와 있는데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민망합니까? 찬송가를 하나 부르는데도 찬송가 따라 부르는 사람이 제대로 없어요. 그런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그 교회에 그 후손들이 한 명도 안 남는 거야. 뭐 교회 안 남는 그거야 뭐 대수겠습니까? 다른 교회도 나갈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대를 잊지 않고 끊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인가?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살아생전 우리는 이런 일을 잘 해야 할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그 십자가 보혈로 죄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성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먼 훗날 그리 멀지도 않아요. 한 20, 30년 후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아들, 조카, 며느리, 딸, 사위 그리고 그 이후에 손자, 손녀들 때는 어떻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잘하고 있나요?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저 나는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 애들 시들시들해가지고 걱정이야. 성소주일 뭐 예배조차 제대로 안 해. 그러고 계시지는 않은가 말이에요. 한 20, 30년쯤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 어느 후손이 뭐 다른 곳에서 커지는지는 몰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이 자리를 이어받아가야 되는데 아무도 그때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 됩니다. 서원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하고 하나님 우리 가문에 이런 믿음의 복을 주세요. 우리는 서원하면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안타깝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이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오늘 설교 재미없어요. 아니 왜요? 저는요 혼자 살거든요.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는데 에이 뭐 오늘 같은 설교는 그냥 자식 있는 사람만 모아놓고 하세요. 이렇게 이해가 가죠. 나는 뭐 자녀도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의 가정 아내다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다음 세대까지 생각한다면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삭에게 그 모든 것이 이어지도록 했을까? 물론 첫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인데 아브라함 편에서는 어떻게 했나 말이죠. 오늘 그 힌트가 말씀 33절 34절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기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건 참 피곤한 인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 땅에서 그저 내가 편안하게 산다 이게 아니에요. 남의 땅, 블레셋 사람의 땅에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얹혀 살고 있어요. 마치 나그네처럼.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다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살다 보니까 다 나그네처럼 고단하고 힘도 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직장에 다니면서 돈 벌어서 애들 가르치고 늘 피곤하고 힘이 들었는데 쉴만한 그러한 시간인데 아 지금도 피곤하다 비슷하다 꼭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3절을 보십시오.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지요.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길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고단한 그 힘센 인생을 살지만은 그저 어디에 있든지 내 삶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내 인생길이 어떻게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란 말씀. 언젠가 이 말씀을 읽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약간의 사우정 같은 분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무 심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에셀나무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꼭 에셀나무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이죠. 그게 아니고요. 뭐 에셀나무를 심든 무슨 나무를 심든 심고 안 심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옮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으로 살았더니 그 아들도 그대로 본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 여러분의 인생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거기가 어떤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보내신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여러 군데를 거쳐가는데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 제가 다 읽지를 못하지만은 몇 군데만 확인해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그냥 있는 거기에서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힘들고 고단해도 거기서 무엇을 해?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8절에 보세요. 거기서 동편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동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계속 이동하는 가운데 옮기는 곳곳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을 했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을 찾았어요. 13장 18절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상수리 숲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그가 옮겨가는 곳곳마다 어디서든지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았구나 하나님을 경외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을 계속하는 것이요. 어떤 특별한 데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일상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나중에 롯이 소돔 성으로 간 다음에도 그는 빈들에서도 머물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볼 것 같으면은 100세의 날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도 그는 모리아 산에 올라가 산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은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아버지가 받은 복이 자녀에게도 계승되는 이런 축복까지 얻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쇼트트랙 경기 좋아서 볼 때가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그 트랙이나 빙판 위에서 막 그냥 빠르게 돌고 있는데 그 회전할 때 보게 되면 그 날렵한 몸짓으로 코너워크를 그 할 때 보세요. 그러나 3000m 혹은 5000m 계주를 할 때 보면은요, 그 다음 주자가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멀뚱히 먼 산 보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서 있다가는 바동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힘을 다해 트랙을 따라 달리는 주자를 따라서 트랙 안에서 똑같이 속력을 내면서 뛰다가 정해진 지점에 딱 오면은 아주 바통을 이어받고 그렇게 계속 달려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자신의 트랙을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 옆에 달리면서 점점 믿음의 속도를 높이면서 아버지와 보조를 맞추다가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가문의 소명을 물려받아서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이 야곱이 예? 이삭 지난 다음에 야곱에게도 이어지고 예? 그 다음 요셉에게도 이어지고 그 형제들에게도 쭉 넘어가면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계주, 인생의 계주를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당대의 믿음으로 잘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자녀들도 따라오면서 속도를 높이면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로구나, 그들도 배우면서 우리와 속도를 엇비슷할 때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우리 대 후대가 그 뒤를 이어서 달리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멀지 않아 떠날 것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끔찍하게 사랑하지요. 뭐 늦게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사랑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얼마나 자식들 사랑합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영원한 아버지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다 이러겠지만 어디 우리가 뭐 영원히 있어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가 아니고 영원한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3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 저는 나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남겨놓고 저는 머지않아 가게 되겠죠. 저는 그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기도하셨고 많은 세월이 지나게 되었지만은 이삭의 하나님이 기도하셨고 또 그 이후에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것인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이걸 꼭 우리 가문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 마무리를 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앉으신 그 예배 자리 여러분의 후손이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는 헌신과 수고와 섬김 그 사명도 우리의 자녀들이 물려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복도 그대로 여러분 계승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우리 박 집사님도 타주에 있는 따님의 결혼을 위해서 출타 중인데 여러분의 후손이 혹시 다른 지방 타지에 가서 나가서 살고 퍼져나갈 때 거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 복을 온 세상에도 전도하는 이 선교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아름다운 일이 수십 년 후에 이삭에게도 그대로 반복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반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계승된 축복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난 사랑하신 주 늘겠지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눈시협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떠네. 늘 계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힘처 밭인 손길 손길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그리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육의 범사의 형통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의 가정과 이 교회에 복을 주셔서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가정을 이룬 우리 차미 선생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가정을 가지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고 병약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잘 견디게 하시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강건하게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도 함께 예배 시간 참여했습니다. 주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